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넣어주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넣어주셨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맞이했던 그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그 전례없던 그 부흥과 번영의 시기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며 이 나라가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가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뭐 빈곤과 어려움이 아니라 풍요와 차고 넘침이 오히려 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육체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이런 사실은 사실 뭐 창조 이후에 계속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늘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빈곤과 어려움이 아니라 풍요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세상 누구나 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결국 그보다 더 나은 이제 내일이 되어서 삶이 좀 나아지고 풍요로워지면 그러면 정말 정작 가장 중요한 그 길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인데 그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길을 잃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불과 뭐 많이 살아야 100년 안에 우리는 없어지고 말 존재인데 그리고 이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릴 텐데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잘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분명 뭐 평안의 시기가 오게 될 건데 그때 교만과 욕심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순간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더 지혜롭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과 욕심에 절대 빠지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사람이란 그래요. 우리 삶이 조금 나아지는 듯하면 내가 그것을 이뤘다라는 어떤 그 자만심? 뭐 자만심이 아니어도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게 이제 교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식간에 그런 욕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잘 무장이 된다면 넘어질 수 있겠죠. 넘어지더라도 그러나 다시 금방 회복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만과 욕심이라는 것이 겸손과 배려라는 것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바르게 서고자 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 어떤 일 속에서 들인 금세 이런 양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주신 거고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길을 따라 우리가 축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 누구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귀하게 사랑해 주셔서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부르심 앞에 설 때에 이런 기회마다 교만과 그런 어떤 탐심이 아니라 겸손과 우리 하나님 부르신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그런 결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남은 이 니느웨에 뭐 그 사람을 그 요나 선지자 요나를 보내듯이 그 망해가는 이 북이스라엘, 계속 이 길을 온전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살피는 이번 주간에 뭐 아모스라는 선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거친 찬란하고 발전해 보이는 것 같으나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너희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의 뿌리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모스서는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보면 크게 1장에서 2장 16절까지는 이제 표제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이 민족에 대한 심판.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가 이제 했던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시대의 문제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을 외치는 거죠. 자, 그러면 7장에서 9장 10절까지는 심판의 다섯 가지 이제 그 환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9장에서 이제 15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다섯 가지 약속을 이제 말해주는데, 자, 이제 아모스의 사역은 가장 먼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직접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그 잘못한 한 애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야단을 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얽힌 모든 나라들을 이제 다 먼저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3절부터 보면 항상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 시리아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길르앗을 타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르벤, 갓, 그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들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던 것을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길르로 끌려가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 이 시리아가 있는 거고 그 위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에게 너희가 끌려갈 거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딘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리아의 어떤 국가적 근원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인들이 다메섹으로 옮기기 전에 원래 정착했었던 그 고향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아수르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건데 거기를 꿀고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C 732년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 3세가 이 다메섹을 침공해서 이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그곳으로 옮기게 되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를 크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 6절에는 가사, 그러니까 블레셋이죠. 지금 가사라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오늘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자지구 있죠. 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가사, 블레셋에 대한 건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인신매매를 해와가지고 에돔 족속에게 팔아먹는 이런 짓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족속들을 깨우치는 어떤 그 견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런 족속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어떤 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매가 아니라 완전히 뭐 그냥 한 대 때리라고 그러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식의 아주 잔인한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약속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는 페니키아 그렇게 부르는데 보통 이제 두로라고 이렇게 두로 시돈 지역을 말하는 거죠. 다윗 시대에는 그 이 예루살렘 왕궁을 짓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그 이 목재들을 들여오고 이랬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좋은 관계, 뭐 심지어 형제 관계다 할 정도로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이 결혼 동맹까지 맺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깬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제 관계요, 결혼 관계요, 이런데도 그걸 깨버리고, 블레셋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다가 막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짓들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는 남쪽 유다 밑쪽, 남쪽에 이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들이고, 칼로 형제된 이들을 쫓아가서 잡아다 팔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에돔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했고 하나님은 에돔을 그래서 침범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을 방해했었고 자기네 땅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도 못하게 위협하고 그랬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에돔 족속의 멸망을 계속적으로 사실은 선포했고 예언해 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이제 곧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될 때 여기도 이제 이 에돔 족속이 또 일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심판 경고는 이런 게 뭐 당장 끝내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으나 그렇게 꼭 하고 말겠어.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이런 길을 걸으면 결국은 이런 패망과 멸망과 이런 끝으로 간다. 돌아오라라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에는 동쪽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었던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죠.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요단 동편 족속들과 싸우는 그런 입장이었고 사사였던 입다 그 시절에는, 그리고 이제 사울 왕과 다윗에게 이르긴 동안 세 차례나 막 길랏 지역을 침공해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들 아주 잔인하게 행동을 했었는데, 거기 기록을 보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럴 정도입니다. 요즘도 지금 뭐 이게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아이의 뭐 목을 자르고, 뭐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는 또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었던 모압 족속에 대해서 심판의 말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시작된 민족들이죠.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이제 발람 선지자라는 이 이상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그게 먹히지 않았을 때 바알볼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란한 것으로 범죄케 하는 그런 짓을 했던 족속들이죠. 사사 시대에는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었고요. 사사기 3장을 보면 또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모압과 이스라엘은 간헐적으로 이제 전쟁이 계속됐었고요. 다윗 왕 때 이르러서야 모압이 완전히 제압이 되었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살핀 이 본절에서는 모압이 저지른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를 지적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뼈를 불살라서 죄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모압 왕이 저지른 죄악은 에돔왕의 시체를 불에 태우기까지 해서 최악의 모독을 주는 식으로 막 복수를 했던 그런 짓을 했었어요. 아마도 이런 거를 심판하는 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서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어떤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로서 인간으로서 선을 넘어가게 될 때 분명히 심판을 경고하고 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분명한 그 기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그 심판의 기준, 그 내용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방에 대한 심판은 어떠냐면 율법과 윤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뭐예요? 자비가 없고 잔인하고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노예로 심하게 부리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거였죠.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데, 너무 심하게 이제 잔인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에 보면 처음 팔레스틴이 물론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들어가가지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보복을 시작을 했는데, 보복도 이제 이게 도가 지나치니까 너무나 많은 이 폭탄과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너무나 많은 또 아이들이 거기서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싸워야 되는 이유는 분명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앞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들 주변국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있었던 거, 이렇게 침략하고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때리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징계의 수준에서 벌어지도록 그렇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은 매를 들어서 때리라 이렇게 하나님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고 도를 넘어선, 그러니까 인권 유린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족속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어떤 기준과 도, 선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보복을 허락하신다거나, 뭐 또는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살인에 대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를 떠난 상태, 이 어둠에 있는 상태다 보니 벌어지는 일들인데, 결국은 자유지를 가진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칼을 들어 다 심판해버리면 끝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보니 결국은 인간들이 이곳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삶이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차원이지, 뭐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서 그걸 갖고 심판하고 그런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허용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공평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심판에 있어서도 잔인하게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이제 부분적인 어떤 사건들만 읽어보고 하나님이 잔인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무지의 소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팔레스틴이 너무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 왜 공격을 받았는지 그 처음에 너무도 잔인하게 여자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의 목을 자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무지한 채 이란이나 다른 데서는 막 무조건 아무튼 뭐 이게 종교 싸움인 것처럼 벌려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참 무지의 소치라는 거죠. 이 사건의 이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되는데 전후좌우 살피는 거 없이 그저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힘이 있으니까 막 죽여라 살려라 너는 내 거 너는 죽을 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한 이 사람들의 고통 탄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노심초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만든 게 아닌데 결국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들의 탐욕이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그냥 심판하고 막 잔인하게 끝장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려고 하는 그 대상은 단지 아브라함의 자녀들, 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과 민족들 속에서 벌어지는 세상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이런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고 울고 계신 게 아니고 팔레스틴의 이 모습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고 울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잔인한 이런 행위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윤리적, 도덕적, 인간의 양심 속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느 선이라는 걸 우리끼리 알아요. 하나님이 용납하는 선이 여기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족속들과 민족, 각 개인의 모든 죄가 다 심판의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맡은, 어쨌든 택함을 받은 이 족속들이 있죠.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 심판의 이유를 보면 2장 4절에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심판의 이유가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명령과 약속,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다른 세상 모든 족속과 개인처럼 분명하게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에 더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사명을 바르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도 분명히 같은 사명을 맡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민족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열 개 지파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변질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1, 2계명을 지키지 않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린 이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심판하시는 동일한 이유와 더불어서 언약민족들, 이 성도들에게는 더 분명하게 심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약속, 언약의 자리에 서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닌데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다고 하면서도 남유자처럼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치 않고 이리저리 뺀질거리며 기웃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명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며 살다가도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때로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건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실수할 수 있고 뭐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서 뭔가 근본적인 뿌리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사명을 떠나 있을 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탐욕, 음란, 다툼, 살인, 분쟁, 비방, 추악, 뭐 시기, 사기 악을 도모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이유 그게 바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으면 그냥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있어도 세상처럼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어차피 구원의 대상자고 이 교회, 이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누굴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단지 회개해라. 너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셔서 원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사명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떤 징계라기보다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처음에는 파티장 갖고 뭐 환영받는 것 같으나 점점 이게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험악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고 이 백성들이 불순종에 의해서 그렇게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면 또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에 뭐 흉년도 있고 양식도 끊어주고 그렇게도 해보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가뭄이 생겨요. 물이 없어서 뭐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말라붙을 정도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죠. 그 전쟁이 나서 적군에 에워싸이고 그 두려움 속에 있으면 돌아설까 했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막 자기들끼리 포위된 상태에서 자녀를 잡아먹으면서까지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뭐 전염병으로 생태 같은 자녀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 아합의 시대, 아람 나라와 그 연합한 32명의 왕이 그 10만 대군을 거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 고작 한 7, 8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이걸 다 이기게 해줬는데도 어땠어요? 아합이 깨닫지 못했었잖아요. 심지어 포위당해서 자녀를 서로 잡아먹고 안 돌아오는 그런 상황, 여호람왕 때는 그 지경이 됐는데도 그래도 안 돌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구원해야 되는 이 사명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잊고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서론적인 내용과 1,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 또 이렇게 살폈던 건데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름받은 백성들이 보내를 받은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잊으면요.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회복이 되질 않아요. 세상을 돕고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흉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요. 열방 속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오직 참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나만 그 길을 알고 있는데 내가 가서 거기서 나태해버리고 태만해버리면 끝장나요.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의 길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직장, 학교, 사업터,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빛을 알리는 유일한 통로로 부름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살아가는 곳곳에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가고 열심히 사업하는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돈을 남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참된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존재의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리시는 이 다림줄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율법대로 살았느냐, 이거 두잉의 종교적인 어떤 율법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자답게, 사명자답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니까 비잉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인 거고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의도가 담긴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기억날 때마다 지금 내가 선 곳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잘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을 누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사명자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최악의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싸우면서 그 어둠 속에서 복음의 질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는요,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을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한 핑계, 변명을 둘러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곳에서 빛된 백성으로 커밍아웃해서 정말 보내를 받은 사명자, 소명인으로 내가 그 땅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날마다 각자 보내를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그 열방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과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언약은 잊은 지 오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느끼고자 하는 대로 사는 그런 금송아지 만몬의 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고는 하면서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변질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그런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인격체로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쥐는 이들에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주잖아요. 권리가 주어지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 대한 더 막중한 책임이 더불어 주어진다라는 거. 저들 속박하고 위협하고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려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어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 이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조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만든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임을 알고 법치주의 국가들에게 서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다고 해도 대부분 그런 종교에서 가르치고 추구하는 바가 비슷해요.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하니까. 사람들 그 길이 아니야. 하나님 만든 그 법칙이 아니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나 유교, 뭐 이슬람이나 그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핵심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들이 있지만 인간의 삶의 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 삶의 그런 길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핏 볼 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불교나 뭐 유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그들이 사는 곳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증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양심 속에 넣어주신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증거라는 거죠. 완전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변질의 상태가 아니라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의 가치를 느끼며 같은 기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준에 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고, 또한 보다 더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알게 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전할 사명을 맡은 민족들에게는 그런 사명에 대해 성실하지 못하거나 바르게 알려야 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각자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오늘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성도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말이 아니라고 해도 삶의 향기로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 속에 피조물답게 사는 분명한 삶의 기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양심과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도 바르게 보지 않고 그저 내 욕심이 추구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 마음과 양심의 소리를 조금만 더 신중하게 듣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더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더더욱 바르고 온전히 살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아니어도 내가 어떤 이유로든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겸손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